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막이 열렸던 이 월드컵 이 축구 경기 가운데 축구종과 잉글랜드와 또 저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가 16강 경기를 한 그것이 있습니다. 두 나라 워낙 축구를 잘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이 무승부로 끝이 났지요. 그래도 이 8강 진출을 결정짓기 위해서 이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했는데요, 3-2로 콜롬비아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콜롬비아의 이 두 선수 키커의 실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잉글랜드가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승부차기에서. 근데 문제는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이죠. 승부차기를 실책한 이 콜롬비아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 여론들이 쏟아지는데요, 우리베랑 바카라는 이 두 선수였는데요, 이 SNS에서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죽이겠다, 범죄 조직에서 너를 처리할 것이다, 아주 이런 위협적인 살해 글들이 막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 콜롬비아 이 언론들이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1994년도 미국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기록했던 그 콜롬비아 선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라는 이름의 그 선수가 실제로 축구 경기가 끝나고 조국으로 이렇게 귀국했다가 총격에 맞아 사망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것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널티킥 한번 실축했다 그래가지고 이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측은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그 운동선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버지거나 내 형이거나 내 오빠이거나 내 동생이거나 혹은 내 아들이거나 내 손주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렇게까지 죽이겠다라고 살해 협박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운동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니? 야,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남겨줬을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사람들의 실수, 특별히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냉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앞서 언급한 이 콜롬비아 축구 선수들도 사실은 이 경기 전에는 국민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하고 이처럼 비난과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된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많이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바람피는 사람이 자기가 바람필 때는 그것을 합당하면서 아, 이거는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정을 놔두고 바람을 피면 야, 저거는 돌에 맞아 마땅한 불륜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자세를 갖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 자신의 죄와 또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반응해야 하는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 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지은 죄의 종류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다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의 수준 또 성별, 나이, 문화, 가정상황, 교육상황에 따라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 이에 대해서 가져야 할 공통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부분은 이렇게 나눠지겠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처음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랍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지금 이 형제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실수한 사람,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의 정신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 서양 문학 가운데서 이 관용의 정신이 가장 잘 들어있는 책이 바로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그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죠. 장발장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은촛대와 은기구들을 훔쳐가죠. 가다가 형사한테 잡혀왔어요. 그러자 신부가 그 장발장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너 이거 나 왜 훔쳐갔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준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었던 거, 용서를 베풀어줬던 거죠. 그게 오늘날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유사해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또 범죄한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요,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미워하지 않는 차원이요, 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냐, 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냥 좀 너그럽게 용서하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 저 사람 정말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미운 감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증오심이 이럴지라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요? 물도 좀 떠다 주고 과일도 깎아서 내주고 오히려 그에게 선대해주고 잘해주는 것, 그의 과실을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용의 정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이 관용의 정신만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형제를 용서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의 부분, 관용의 자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눈꼽만큼도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죠. 죄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내에서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화두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 문을 오픈할 것인가에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반절 봅시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이 죄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묵자흑이죠.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묵이 묻는 거예요. 내 몸이 검해지는 거죠. 죄라는 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단어가 책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단어 요즘 잘 안 씁니다. 이 책선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아이를 잡아다가 얘야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가 지금 그 한마디로 지금 당장 위기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너가 훗날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고 그에게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부모가 가르쳐주듯이 책선하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 정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책선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요, 막 정말 어떤 집사님이요, 정말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이 독한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가정이 휘청휘청일 정도로 가는 거죠.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신방을 갔다 그랬어요. 아, 그래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서 그가 옳지 않은 길로 갔을 때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교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비난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헐뜯고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야, 너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이건 비난이에요. 책망은 뭡니까? 당신이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선으로 교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코 불의한 것과 타협하거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바른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선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관용과 책망 이 두 가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관용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들 돌아보면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들키기가 부끄러울 만큼 죄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은혜 받았건만 내가 은혜 베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내 자식이든 내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이든 내 비즈니스 동업자든 간에 우리에게 대해서 죄 지은 이들,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정신을 우리도 베풀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펼쳐지는 죄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 죄는 반드시 책망하여 돌이킬 것이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저를 품어야 하는 오늘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시고요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